저희가 매일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드리는 인사가 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고전을 읽으면 배우게 되는 삶의 지혜. 과연 우리는 책 속에서 어떤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를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일단 삶의 지혜라는 게 거창하고 아주 특별한 생각이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힘이 들 때일수록 한 번 더 웃고 여유를 갖자. 진실한 마음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품고 아껴주자. 나름 제가 배운 것들인데 이런 것도 지혜가 맞겠죠?
그럼요, 그럼요.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가슴으로 새기면서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될 때 그 지혜가 정말 빛나는 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전이 주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고전 읽기 팬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곳 송도 트라이벌에서 귀한 무대 가져봅니다.
네, 여기는 송도 국제도시 트라이벌 EBS 고전 콘서트입니다. 고전 콘서트의 문을 열어주실 첫 손님 소개해드릴게요. 달콤한 음악의 대명사 바닐라 어쿠스틱입니다.
바닐라 어쿠스틱의 네. 나 요즘 청해 듣겠습니다.
좋아 좋아 잘 들었습니다.
바닐라 어쿠스틱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좋았어요. 네. 바닐라 어쿠스틱.
네, EBS 책 읽는 라디오의 꽃. 책 읽는 라디오 아시죠 여러분? EBS FM에서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 그중에서 최고의 프로그램은 뭐다?
우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다? 네.
어떻게 집에 가실 때 500원씩이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서양의 여러 고전들을 두루두루 읽어드리고 함께 읽고 그 안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 괜찮은 프로그램입니다.
괜찮은 프로그램.
고전이 어렵고 딱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편견을 깨고 저희가 지루하지 않게 되도록 재미있게 진행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매일 오후 4시를 기다리는 팬들이 정말 많으셨고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일 스튜디오에서 여러분 뵙다가 오늘 이렇게 특별히 인천 송도 트라블의 무대를 마련하고 고정 콘서트를 이렇게 열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곳 인천까지 온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질문 아니에요. 그냥 저 혼자 하는 거니까 들어주세요. 인천이 2015년 책의 도시로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책 하면 그 중에서도 뭐라고요? 고전이지 않습니까? 네. 고전 콘서트와 책의 도시 인천 궁합이 딱 맞죠. 우리처럼 이렇게 딱 맞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고전을 읽으면서 늘 던지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네.
우리에게 고전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일까? 오래됐지만 늘 새로움이 있는 책, 그게 바로 고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백 년 전의 지성과 감성이지만 지금 읽어도 공감이 되고 통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방청객 여러분들이 트라이벌 공개 방송 현장에 들어오신 입구에다가 질문이 적혀있는 메모지판을 놓고 방청객 여러분의 답변을 받아봤습니다. 질문이 뭐였나요, 선배님?
질문이요?
네.
고전에서 배운 삶의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답을 적어주셔서 붙여주셨는데 네. 잠시 후에 그중에서 좋은 답변들을 함께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21세기 네.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뭐든지 첨단을 달리지 않습니까? 이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전이 갖는 의미, 21세기와 고전의 역학관계, 네. 고전을 통해서 21세기를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실 오늘의 명강사님을 모실 시간입니다. 선배님께서 오늘의 명강사를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현재 단국대학교 중국어과에 계시고요. 대통령직 속 문화융성위원회 특기위원이시자 한국중국문화학회 부회장이신 김원중 교수님이십니다. 사기 열전을 비롯해서 사기 본기, 사기서 등 개인적으로는 제가 세계 최초로 사기 전체를 완역하신 이분의 책을 아주 좋아하는데 중국 고전의 대가 김원중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네. 와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예.
교수님께서 이 시간에 강연해 주실 일부 강연 주제는 사기 열전에서 배우는 21세기 성공 전략입니다.
여러분, EBS 스튜디오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큰 무대에서 또 뵙게 됐어요.
네. 네, 저도 상당히 긴장됩니다. 오늘 많이 오셨네요.
교수님, 여기서 조명받고 이러시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십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일단 우리 김원준 교수님의 특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세요.
박수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뜻깊은 고전 읽기 시간에 인천에 와서 이 멋진 곳에서 강연하게 돼서 정말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이 시간에는 일부 사기열전과 21세기 성공전략, 그래서 아마 부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자신을 딛고 일어선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뭐가 더 보이십니까? 예, 산고망원이죠. 산고망원. 예, 중국의 태산에 있는 글씨입니다. 산이 높으면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요건 또 뭐가 더 보여요? 예, 태산은 아니고요. 예, 산입니다. 산. 맞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얼굴 모양이, 카메라 조작이 아니에요. 예, 중국의 인두산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을 하는 그 산을 이렇게 한번 찍어본 겁니다. 이건 또 뭐가 더 보여요? 예, 콜라를 마시고 있죠. 그런데 동양에서는 어떻게 읽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사막에 이렇게 뻗어 있는데 콜라를 마셨더니 이렇게 잘 뛰더라. 맞죠? 예, 그런데 이것을 광고한 곳은 아랍에 가서 광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뛰고 있는 사람한테 콜라를 먹였더니 이렇게 뻗더라. 이 광고가 성공했을 리가 없겠죠. 이건 접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가 사마천의 그 사당인데 여길 가서 찍은 겁니다. 여기 뒤에 보면 글씨가 보이죠? 글씨가 보입니다. 예, 바로 이 글씨입니다. 뭐죠? 사필소세입니다. 요즘 역사 얘기가 많이 있는데 역사가의 붓이 세상을 밝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사마천의 그 무덤 사당의 그 편액 글씨입니다. 제가 오늘 강연할 제목은 사기인데 그 중에서 이제 사기 전체 이게 이제 제가 낸 책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요 하나 가져온 것은 이제 열전을 가져왔는데 뭐 다는 못 볼 것 같고요. 주로 열전을 통해서 그 말씀드리고자 하죠. 우리가 사기하면 그 사마천이 지금도 2100년 전에 사기를 썼는데요. 사마천은 아버지도 사관이었었고 본인도 사관했습니다. 그런데 사마천이 아버지 대를 이어서 역사를 집필하다가 궁영이라는 치욕을 겪죠. 궁영이 뭔가 아세요 혹시? 꼬마들이 있어서 궁영은 궁영이라는 그 치욕을 겪고선 결국은 그 사기 52만 6500자를 씁니다. 근데 사마천이 이제 그 사기를 쓰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요, 바로 천도 시비의 문제고, 하늘의 도는 오르냐 그러냐의 얘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사기가 다른 범위는 어디냐? 바로 여기를 다룹니다, 주로. 이게 뭐죠? 전국 칠웅도입니다. 칠웅도인데, 옛나라랑 제나라랑 초나라,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진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가 통일합니까? 진나라가 통일하죠. 동방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서쪽에 가장 비주류에 있는 진나라가 결국은 동방을 통일하죠. 뭘로 통일하죠? 바로 법과 개혁과 결국은 혁신에 의해서 이 나라를 통일하고, 주로 이제 사기의 주제가 춘추와 전국, 그리고 진나라가 통일하고 또 한나라, 이 이제 전체 진나라 뒤를 이어서 한나라 고조 유방이 그 천하통일하면서 그 이야기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다른 범위는 황제 때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한무제가 살던 약 2000여 년의 시간을 다루고 있죠. 예. 그래서 중국 최초로 우리가 정사라고 하지만 만약에 사기가 없었다면 동아시아 문명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마천은 누구냐? 방금 전에 말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수염이 없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궁형. 궁형이라는 것은 남성의 그 생식기를 제거하는 그런 형벌을 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어느 날 아버지가 사마천한테 이야기를 하죠. 유언을 남깁니다. 죽으면서. 얘야, 너는 반드시 내 대를 이어서 역사를 지필하거라 하니까 사마천이 예, 소자가 불미나오나 반드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역사를 지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사기를 52살 정도에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궁형을 당할 때 돈을 50만 전을 내면 궁형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결국은 그 돈을 못 내서 궁형이라는 것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어쨌든 사마천은 그때 그 시간 이후로 어떤 사기를 써서 결국 지금까지 우리한테 사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그 궁형을 당했을 때의 그 말을 한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친구한테 보낸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하루에도 창자가 아홉 번씩 끊어지는 듯하고 집 안에 있으면 갑자기 망연자실하고 집 밖에 나서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매번 이 치욕을 생각할 때마다 땀이 등줄기를 흘러 옷을 적시지 않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그 마음을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사마천이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욕이죠, 욕. 치욕입니다, 치욕. 그래서 치욕을 승화시켜서 바로 한무제한테 인정을 못 받고 거기서 만들어낸 책이 사기다. 그래서 저는 사기야말로 사마천의 혼이 담겨 있는 책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사마천이 던진 질문 한번 볼까요? 어때요? 세상은 공정한가요? 공정하지 않은가요? 여기 꼬마가 공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너무 좀 몇 학년이니? 5학년? 어머니 어떻게 우리 5학년 우리 아드님이 공정하지 않다 그러는데 어떡하죠? 예, 왜 공정하지 않아? 그래도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하고 있는데 사마천이 던진 질문은 그겁니다. 왜 공자가 그토록 아낀 안회 같은 제자는 도를 즐거워하고 도를 지키며 가난을 즐거워했는데 결국은 일찍 죽고 그거에 비해서 도척같이 온갖 악행을 저지른 자는 늦게까지 오래도록 살았냐. 이것이 천도라면 하늘의 도라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죠. 결국은 아내처럼 착하게 선하게 산 사람은 오히려 일찍 요절하고 도척처럼 악행을 저지른 자가 장수하는 것이 바로 천도가 아닌 세도다 이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사마천은 아마 자신을 비유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바로 사마천이 던진 질문은 바로 그겁니다. 왜? 백의와 숙제도 마찬가지죠. 백의열전에서 던진 것도 백의와 숙제가 그토록 의로운 사람들이고 형과 동생이 서로 양보를 했는데 결국 수양산에 굶어 죽지 않았냐. 결국은 굶어 죽고 또 아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착하게 살고 어질게 살았지만 결국 일찍 죽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천도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좀 표시했죠. 그래서 사기 속에 있는 인물들은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기에 그 소진열전이 있습니다. 소진열전. 소진열전이 있는데 소진이 이런 사람이에요. 어느 날 형수 집에서 백수로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소진이 잠을 이렇게 자고 있는데 부엌에서 솥단지를 팍팍 긁는 소리가 들려요. 들어봤더니 형수가 하는 말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문틈으로 이렇게 들어봤더니 아, 저 왼수 같은 놈 왜 우리 집을 떠나가지 않지 하면서 막 욕을 해요. 소진이 잠을 자다가 바로 방문을 떨치고선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그 당시 그 유명한 귀곡자를 찾아가서 그 심리술을 배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여섯 개 나라를 자면서 재상을 역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진이 재상을 하다가 어느 날, 야, 내가 오늘은 고향이나 좀 방문해야 되겠다. 고향을 방문하는 길에, 길을 가는데 준하라, 소진이 준하라 사람이거든요. 준하라 현왕이 옛날엔 자기를 그토록 무시하더니 몸소 빗자루를 들고 와서 길을 다 쓸어요. 옛날에 자신을 그토록 구박하던 형수한테 찾아갔더니 형수가 자신을 쳐다보면서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곁눈질만 힐끔힐끔해요. 그때 소진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형수님, 왜 이전엔 그토록 거만하시더니 지금 이렇게 공손하십니까? 라고 했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결과만을 기억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갖고 온 금은보화와 인수를 풀어주고선 결국은 은둔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때요? 세상 사람들 결과만을 기억하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장희 같은 경우도 이런 멤버죠. 장희는 또 장희도 백수였었죠. 초나라 제후를 찾아가서 유세를 하고 저녁 때 밥을 먹었는데 자기 숙소에 들어가서 딱 잠을 자려고 하는데 웬놈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데리고선 끌고 나가요. 야,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제후가 구슬을 잃어버렸는데 아무래도 니놈이 훔쳐간 것 같다. 그래서 장희가 펄펄 뗐죠. 난 안 훔쳐갔다고. 그랬는데 뭐 변명할 여지도 없이 데리고 와가지고 결국은 죽도록 두들겨 팼어요.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들어오는데 집에서 누가 있는 줄 알아요? 아내가 장희를 맞이합니다. 근데 아내가 하는 말이 걸작해요. 맨날 유세한다고 돌아다니더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려 얘기를 하면서 장희를 비웃어요. 근데 보통 사람은 장희,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마누라한테 뭐라고 했겠죠. 그런데 장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혀는, 혀가 남아있나 보시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혀는 있네요. 장희가 하는 말, 그럼 됐소. 어때요? 장희가 상당히 쿨하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장희가 방문을 닫고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외치죠. 바로 이 말입니다. 초나라 제후여, 나는 구슬을 훔치지 않았건만 그대는 나를 매질하였어. 그대는 내 성읍을 지킬지어다. 내 반드시 보복하리다. 딱 얘기했어요. 어때요? 멋있죠?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바로 뒤끝이라고 해요. 뒤끝. 예, 뒤끝. 그래서 결국은 장희가 나중에 진나라 재상을 대면서 맨 처음 공격해서 공격한 나라가 바로 초나라라고 여덟 개의 성을 빼앗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사기 속에 보면, 예, 이런 얼굴들이 나중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뭐 하는 것 같아요? 예, 시험을 보고 있는데, 예, 컨닝을 할까봐 깔때기를 이렇게 세워가지고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그 사기의 노자 한비열전에 보면 이것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익이 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사기에 보면 이사열전이 있어요. 이사열전. 이사는 비주류에서 주류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사는 누구냐면 진시황을 도와서 결국은 진시황의 통일제국을 만든 사람이 이사입니다. 이사가 누구냐? 어느 날 이사가 화장실을 갑니다. 변소에서 볼일을 보려고 딱 하는데 쥐 한 마리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딱 도망가요. 그래서 원래 이사가 초나라 창구직이었었는데 나와서 결국은 자기가 관할하는 창고를 이렇게 올라갔더니 이사가 창고 위에 있는 그 쥐를 또 봅니다. 아까 변소에서 봤던 그 쥐가 아니죠. 딱 봤더니 자기는 안중에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가 다시 내려오죠. 내려와서 하수구를 지나가는데 하수구에서 사람들이 버린 음식 찌꺼기를 먹고 있는 쥐를 또 발견합니다. 그랬더니 아까 화장실에서 봤던 바로 그 쥐예요. 도망갔던 그 쥐인데 자기를 보더니 또 도망가는 거예요. 야, 사람이나 쥐나 매한가지다. 그러면서 이사가 초나라에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진나라로 넘어가서 여부리라는 그 재상한테 가서 결국 눈에 들고 여부리의 추천을 받아서 진시황한테 가서 결국은 22년 동안 재상을 역임하는 사람이 바로 이사입니다. 이런 사람들. 예, 뭐 돈은 권력이다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돈 권력입니까? 사기의 화식열전에 보면 돈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 이치를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이치 바로 이거죠. 재산이 10배만 되면 몸을 낮추고 100배만은 두려워하고 1000배만은 그의 일을 해주고 10000배만은 그의 하인이 된다. 바로 중국에서 이 가마꾼의 이 모습이죠. 어때요? 상당히 이 표정이 장난이 아니죠? 네, 표정이 이것은 태산에 올라가는 그 아저씨의 모습입니다. 어때요? 예, 요것이 태산이 계단이 8,000개죠. 8,000개를 올라가서 겨우 받는 것이 50원밖에 못 받아요, 런민비로. 예, 그래서 이런 아저씨들. 가끔씩 왜 부자가 되라고 사마천은 얘기하냐. 천금의 부자는 도읍의 군주의 버금가고 거만금을 가진 자는 왕과 즐거움을 같이 한다. 결국은 사마천은 그 현실적으로 돈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1년을 살려거든 곡식, 10년을 살려거든 나무, 100년을 살려거든 덕을 베풀어라. 덕이란 임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결국은 사마천이 아무리 화식열전에서 돈의 중요성을 얘기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임무를 키우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100년 지계로 해서 임무를 키우는 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예, 그 학명구고란 말이 있죠. 예, 마치 그 학이 그 깊은 물가에서 울면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린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기 노중년 추양여자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인 10명이 한 사람을 따르는 것이 어찌 힘이 그만 못하고 지혜가 모자라서 아닙니다. 주인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사기 속에 있는 인물들, 강한 자신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것은 삼국지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도광 양회, 자신의 빛을 감추고 금음 속에서 자신을 길러서 결국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비주류에서 주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신의 처세에 성공하고 또는 처세에 실패해서 또 이런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 사기 속에는 굉장히 많다. 아마 우리가 사마천의 사기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많은 일거리를 제공해주고 귀감이 되는 것은 다양한 인물 군상들이 사마천의 북극에 의해서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아, 네.
아, 교수님 진짜 오늘 명강의 감사합니다.
아,
네. 스튜디오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보니까 교수님 굉장히 더 커 보이시는 거예요.
아, 커 보여요?
네, 막 덩치도 커 보이시고 왠지 더 훌륭해 훌륭하시지.
저기요, 네네. 그동안 몸무게 줄으셨대요.
아, 다이어트 하셨어요, 교수님?
다이어트했는데
제가 난시가 있어가지고 교수님. 근데 교수님은 사실 방송보다는 이런 무대가 더 익숙하시죠?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아까 그 사기에서 교수님께서 네. 하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어떤가요?
1년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곡식을 심고.
곡식을 심고.
곡식을
10년을 잘 살려면?
10년을 하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살려면은?
뭐죠?
덕을 베풀고.
덕을 베풀고.
아, 예.
그러나 결국 덕이란 뭐죠?
인물이요.
인물이다. 아, 결국은 오. 인재를 키우는 것이다.
그렇군요. 예. 네. 네. 우리나라에도 정말 꼭 필요한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예. 사실 여기 도착하셔서 저녁 식사를 안 하셨어요.
네.
왜냐면
공복에 올라오신다고.
아니, 네. 이 저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네.
배가 차지 않아야 머리가 맑아진다고 하셨어요. 아~ 정말 그러신가요?
예, 맞습니다.
아, 어떻게
힘들지 않으세요?
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진짜요?
권지윤 씨 이해돼요?
전 안 되죠. 저 공복 없는 개그우먼이잖아요. 저는 공복에 먹는 약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공복이 없어서. 근데 어떻게 무대 이렇게 강의를 하시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실 텐데 공복에 올라오실 수가 있으세요, 교수님? 이따가 그러고 만칼로리 드시려고 그러는 건 아니시죠?
아, 예, 맞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책을 읽으시면서 정말 내 생활 속에 야 이건 꼭 적용해야 되겠다 하는 게 한 가지 있으시다면요? 사기에서.
사기에서요? 네. 오늘 익힌 것들인데요. 그 이사가 한 말 중에서 급시물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급시. 예. 급, 미칠급자, 때시자, 물, 아니물자, 태, 게으를 태자. 때가 되면 꿈을 대지 말아라.
아.
그래서 와. 제가 여태까지 그 살아오면서 그 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 역사에서 승부를 던진 사람들은 대부분 그 시간을 늘 시기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그 말을 결단력과 승부수를 던지는 그런 말을 좀 인상 깊게 보고 있습니다.
꿈을 내면 안 되는구나.
예. 때가 되면 예. 서둘러라. 때가 되면 꿈을 내지 말아라.
되지 말아라.
그 네. 노래가 생각나요.
뭐요?
우물쭈물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물쭈물하면 안 돼요, 여러분. 꾸물거리면 안 됩니다. 쉽게 정리됐죠?
예, 정의가.
그럼 교수님.
오늘 사기 예. 열전에서 배우는 21세기 성공 전략 특강을 해주신 김원준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선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퀴즈를 준비해 놨습니다. 선물 뭐냐면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60년 노트북? 전통의 세고비아 통기타를.
와. 이거 진짜
그리고
괜찮아.
그리고 오늘 특강을 해 주신 김원준 교수님의 책 사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책이 있고요.
책.
제가 지은 책. 네, 명로진의 책 몇 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많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 드릴 테니까 정답을 아시는 분은 밥 먹는 손을 번쩍 드시면서 고전! 하고 외쳐주시면 제가 정답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네, 한번 해볼까요?
퀴즈 내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화식 열전에 보면 1년을 살려거든 곡식을 심고 10년을 살려거든 나무를 심으며 100년을 살려거든 이것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과연 100년을 네.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라고 자, 했을까요? 뭐라고? 고전. 자, 알았어요.
제일 먼저 손을 든 자, 그래, 어디에서 누구예요?
인천에서 온 윤우진이에요.
몇 살?
9살.
자,
9살.
정답은?
덕을 베풀라.
와, 정답! 우와.
진짜? 정답이 맞을까요?
네, 윤우진 학생. 9살 배기 윤우진 학생. 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답은 이미 맞춘 건가요?
네, 정답 맞추셨습니다.
네, 문제를 낸 권진영도 지금 정답인지 우물쭈물하고 있었어요. 네, 많이 부끄럽네요.
자, 그러면요. 퀴즈가 또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퀴즈가 또 있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원중 교수님께서 예, 진나라의 이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사람. 초나라에서 쥐를 보고 깨달아 진나라로가 재상이 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관우, 2번 관중, 3번 이사.
정답 아시는 분?
자, 그 뒤에 계신
예, 여기 뒤에 계신 우리 어른이
이사요.
정답입니다. 네, 정답.
정답입니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여쭤봐요.
네, 어디서 오신 아이고 넘어질 뻔했어요. 누구세요?
군포 3번에서 온 김성희입니다.
아유, 멀지 않으셨어요? 야.
멀었어요. 그래도 두 분 보려고 왔어요.
네, 그러시군요. 오늘 강의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 두 분에게는 네,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퀴즈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기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자, 이렇게 해서 퀴즈도 풀어봤고요. 자, 이번엔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앞서 드렸던 질문, 고전에서 배운 삶의 지혜에 대한 방청객 여러분의 답변 준비되어 있는데요. 과연 내 메모가 이 안에 있을지 기대되시죠? 그래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야, 이렇게
정말 많이 써주셨네요.
써주셨는데
고전 읽기는 뭐뭐다. 또 고전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는 뭐다. 사골 국물처럼 우리고 우려도 깊은 맛이 남아있는 고전 읽기 두구두구 가슴에 남길 바랍니다. 네, 이거 써주신 분 손 들으세요. 네, 저 뒤쪽에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선물 책. 드려야죠. 네, 책 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쓰면 기억 못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못하는데.
머리가 좋으시네요.
예, 아우, 제가 저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소개했어요. 고전 읽기 때문에 집사람하고 화해했네요.
오!
말이 앙뚜안의 뜻 이야기하다가 보니 화해가 되네요. 고전 읽기는 화해다. 이거 쓰신 분.
와.
고전 읽기는 화해다. 예.
나오십시오.
네, 나와주세요.
선물 드릴 거예요.
김성기님.
네. 화해하셨어요?
화해했죠.
아내분은?
아내 지금 직장에 있고요.
아, 직장.
애들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네. 우리 김원중 교수님의 한비자의 관계술. 이거 야.
이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읽기만 한다면 감사합니다. 진짜 좋은 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제 김원중 교수님의 두 번째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연의 주제는 고전 속에서 배우는 21세기 리더십입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의 특강 처음에 듣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김원중 교수님.
예,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이번엔 리더십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오늘 이런 책 중에서 주로 이제 한비자 쪽, 정관정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비자. 한비자 하면 이제 제왕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관정의 하면 이제 소통과 열린 정치. 손자병법 하면 지지 않는 기술. 노자 하면 우직. 예, 이런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아, 요 글이 여기 보면은 어느 날 초나라 장왕이 이웃나라인 형나라를 공격하려고 신하들한테 선포를 했죠. 내가 지금부터 형나라를 공격하겠다. 절대 나한테 가난하지 말라. 가난하는 자는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신하가 이런 비유를 들었죠. 대왕,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느티나무 위에 매미가 이슬을 마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미는 뒤에서 사마귀가 목을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마귀는 참새가 뒤에서 군침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데 참새는 바로 그 뒤에서 어린아이가 새총을 들면서 다가서는 것을 또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 역시 바로 자기 앞에 자기보다 더 자기 키보다 두 배나 깊은 물 웅덩이가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저는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당랑포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비유를 든 것은 뭐냐면 대왕께서 소장왕한테 얘기한 겁니다. 대왕께서 형나라를 공격할 때 우리 밑에 있는 오나라가 우리를 공격할까, 공격해서 우리가 위기에 닥칠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초장왕은 공격하려던 계획을 바로 철회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때요? 세상은 고수가 많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바로 리더의 자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바로 이겁니다. 아, 지피지기. 중국에서 저 장기 두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예, 무슨 관계 같아요? 세상은 갑을 관계란 말 많이 하죠. 갑이냐 을이냐. 그러나 이 늑대가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늑대 뒤에는 자기보다 훨씬 더 큰 호랑이가 자기를 또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은 모릅니다. 호랑이가 이걸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고수냐 하수냐. 세상은 생각보다 자신이 못 보는 것을 많이 본다. 가끔씩 사람들은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관정에도 나와 있죠. 나무 꼭대기에 있는 새는 탐욕 때문에 죽는다. 즉 얘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밑에 있는 것을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얘 위에서 또 노려보고 있는 또 다른 새가 또 있는 거라 이거죠. 결국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은 자기 자신을 노리는 세력은 또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당태종이 신하들과 더불어서 23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던 것도 신하들과 그렇게 열린 소통의 정치를 가능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 제왕이라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밑에 있는 하나씩 하나씩 그 겸허의 덕을 배웠기 때문에 가능하다. 가끔 우리가 손자병법에도 나오고 마오쩌둥이 여러분들 아시죠? 마오쩌둥하고 짱제스하고 전쟁을 합니다. 마오쩌둥이 무려 2만 5천 킬로를 장정을 떠나죠. 그때 마오쩌둥이 내세운 전략이 뭔 줄 압니까? 주의 상계입니다. 달아나는 것이 최상의 계책이다. 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오쩌둥이 말 타고 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도 왼손에는 사마천의 사기를 들고 있었고 오른손에는 바로 손자병법을 들고 있었다는 거죠. 장제스는 그때 뭐를 들고 있었는 줄 아세요? 바로 논어를 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장제스가 그때 장제스가 얘기한 이 16가지 16글자 전법은 단순 명쾌합니다. 적진아퇴 뭐죠? 적이 전진해 오면 나는 물러나고 맨 밑에 적퇴아추 적이 물러나면 우리는 추격한다 이겁니다. 이 사이에 뭐 있지만 어쨌든 적진아퇴 적퇴아추라는 이걸로 해서 16글자로 대변되는 이 단순 명료한 이걸로 해서 아니 적이 강하면 내가 도망가고 또 적이 도망가면 우리가 따라가서 잡고 이걸로 해서 결국은 나중에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끔씩 그 우리가 요즘 뭐 소통사회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비자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뭐냐면 증종자라는 사람이 위왕에게 제안합니다. 대왕,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요? 저를 오나라, 오나라는 위나라랑 사이가 안 좋았던 나라입니다. 오왕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를 죽이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위왕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증종자를, 왜 증종자는 뭐 하는 사람이면 칼을 감정하는 사람. 그랬더니 제가 가서 칼 감정하는 틈을 타서 그 칼로 바로 오왕을 찔러 죽이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랬더니 위왕은 전혀 달라요, 얘기가. 그대가 생각한 것은 그대 이익을 위한 것이다. 오히려 그대가 오왕을 위해 그 계책을 내게 쓸까 두렵다 하면서 바로 증종자를 내쫓아버리고 곧바로 또 죽여버렸어요. 이거 역시 뭡니까? 이것은 이제 옛날의 왕들은, 옛날의 리더들은 한 자락 깔고선 봤다는 거죠. 결국은 신하가 어떤 접근을 해올 때 의도를 갖고 오는 건지 안 하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봤다는 거고요. 또 하나 볼까요? 그 가끔씩 우리 권력을 얘기를 하죠. 그 제완공을 도와서 춘추호패로 만든 사람이 누구죠? 유명한 관중입니다. 관중을 재상에 따라 임명을 딱 하려고 해서 제완공이. 왜 제완공과 관중은 서로 원수지간했었죠. 관중이 제완공을 죽이려고 했었으니까. 그런데 제완공이 포숙의 추천을 받아서 관중을 재상에 임명하려고 할 때 관중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집은 석가래만으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겨우 석가래와 같은 존재지 집에는 들보가 있어야 됩니다. 저보다 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겸허의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완공이 관중뿐만 아니라 여러 명을 같이 그 신하로 두어서 서로 견제도 하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 결국 나중에 춘추호패가 되는데 성공을 했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관중이 대단히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제완공이 왕이 되고 춘추호패가 됐는데 관중한테 얘기를 하죠. 당신 덕분에 내가 춘추호패가 됐는데 당신 혹시 원하는 거 없어? 그랬더니 예, 원하는 건 전 하나가 있습니다. 저에게 상벌권을 주십시오. 얘기했어요. 상벌권. 그랬더니 관중이 내가 당신이 원하면 제 나라의 절반도 줄 수가 있다. 아니, 제 나라에 있는 모든 여자, 금은 보화까지 다 줄 수 있다. 그러나 상벌권만큼은 주지 못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관중이 제완공한테 대단히 권력을 향한 집념을 보였지만 결국 끝까지 제완공은 권력을 넘기지 않았어요. 상벌권을 넘기지 않았죠. 결국 인사권을 넘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 밑에서 관중이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제완공을 도왔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탕왕과 이윤의 만남 아시죠? 탕왕이 이윤이라는 그 사람을 만납니다. 무려 70차례를 만났죠. 그런데 이윤이 70번 동안 70차례 만나면서 탕왕한테 유세를 했는데 탕왕이 들은 채도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윤이 딱 캐치를 안 하죠. 뭐냐면 탕왕이 요리를 좋아한다는 걸 들었어요. 요리. 그래서 이윤이 직접 요리사가 됩니다. 요리사가 돼서 71번째 탕왕을 만나죠. 탕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대왕, 제가 오늘 대왕을 만나겠습니다. 그랬더니 탕왕이 아 됐습니다. 70번째까지 만났는데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아, 됐다고 그랬는데 예, 오늘은 제가 요리만 먹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먹었다는 요리가 곰 발바닥 요리라는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리고기라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만났죠. 만나가지고 이은이 당황하고 요리만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요리만 먹고 아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유세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탕왕이 요리를 다 먹고 나서 배불리 먹었죠. 이윤이 딱 일어나는데 이윤의 팔을 딱 잡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를 만나러 왔어? 아, 예. 오늘은 정말 요리만 먹고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잡아요. 그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세 번째 또 잡습니다. 아, 진짜 온 목적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윤이 그때 한 말이 이거죠. 똑같이 여태까지 유세했던 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얘기했죠. 그런데 그때 탕왕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왜 이제서야 그런 얘기를 하느냐. 무슨 말이죠?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기 위해서 리더는 뭐를 먹어야 된다? 밥을 먹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고 그래서 누구를 안다는 것은 밥도 먹고 같이 뭐 와인도 한잔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부탁을 하는 거지 다짜고짜 부탁하면 안 들어준다. 왜? 결국은 사람이 전달하는 내용보다는 태도에 관심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내용보다는 오히려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 이것은 다 적용되는 겁니다. 데이트할 때도 적용되죠. 그래서 우리가 감성으로 만나는 것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누구의 말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당태종의 리더십 중에서는 군주는 배이고 백성은 물이라는 말이 있죠. 이 유명한 말입니다. 군주인수라는 말이.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죠. 그러나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이것은 군주의 겸허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리더는 항상 소통을 얘기를 하지만 막상 지금과 소신, 칭찬과 아부라고 얘기할 때 아무래도 어느 쪽으로 많이 가죠? 직언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리더는 직언을 많이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의 마음을 절제해야 된다. 초나라 영왕이 가는 허리를 좋아했어요. 가는 허리. 그래서 어느 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궁녀가 될 자격은 내 뺨으로 한 뺨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어느 정도 됩니까? 어떻게 우리 됩니까? 안 되죠? 네, 이렇게 17인치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게 그랬더니 초영왕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길거리 가는데 그 아가씨들이 다 굶어서 이렇게 핏기가 하나도 없어요. 왜 쟤네들 왜 저러냐 그랬더니 아 예 대왕께서 지난번에 나는 요 뺨에 대는 요 정도 한 뺨 정도의 그 허리 사이즈를 요구한다는 그 소문이 퍼져서 다 굶주린이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후로 초영왕이 그 날짜로 해서 그 말을 철회하니까 그때부터 그 궁녀를 원하는 사람들이 밥을 잘 먹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요라는 말이에요. 초요. 초나라의 허리 요자 써서 초요. 아주 가느른 것을 얘기를 할 때. 그래서 함부로 리더는 말을 해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버지께서도 뭐 이렇게 어머니께서도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뭐 그래서 한비자는 책에 보면 동상과 제방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같은 침대에 있고 곁에 있는 측근들, 부영들을 경계하라. 이것이 이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처세 중에 하나 중에서 그런 거 있죠. 그 한고조가 어느 날 그 장량이라는 사람하고 장량 3인방이죠. 그 밥을 먹고 저기 술을 한잔하고 있는데 저 밑에서 그 한 20명 정도가 웅성웅성거려요.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장량한테 물어보죠. 저 자들은 뭐 하는 자들이요? 그랬더니 아 예, 폐하. 바로 폐하에게 반기를 든 모반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랬더니 유방이 깜짝 놀라죠. 걱정이 딱 되죠. 모반이라는 말을 듣고. 그래서 그렇다면 방법이 없어 그랬더니 아 예, 하나가 있습니다. 폐하께서 저 20명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굽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고조가 바로 옹치라는 놈이 있죠. 그랬더니 예, 방법은 하나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자를 제후에 봉한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랬더니 한 고조가 펄쩍 뛰죠. 내가 다른 19명은 다 제후로 저기 그 분봉을 해도 옹치라는 놈한테는 절대 할 수가 없다. 근데 결국은 옹치를 임명하게 됩니다. 옹치를 10방위에 임명하노라 이렇게 방을 써붙이게 하죠. 그때 그랬더니 나머지 제후들이 옹치가 먼저 제후가 됐어요. 우리도 근심할 게 없다 하면서 해산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끔씩 찍히는 것도 중요하죠. 예, 확실하게 찍혀야 됩니다. 예, 필요해요. 예,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예, 그 화시지병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왕을 찾아가서, 아, 맨 처음에 여왕을 찾아가서 그 이것은 천하에 둘도 없는 보옥인데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여왕이 옥감정사한테 옥을 감정하게 시켰죠. 그런데 그 옥감정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돌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오른발을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제 그 변화가 옥을 열받아가지고 계속 있다가 무왕이 즉위하니까 다시 그걸 가져갔죠. 대왕, 옥을 바치러 왔습니다. 또 옥감정사한테 물어봤죠. 이거 뭐냐? 예, 돌입니다. 어떻게 돼? 왼발을 또 잘랐습니다. 변화가 너무 억울해서 초산 밑에서 사흘밤 사흘나서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피눈물이 나요. 그때 즉위한 왕이 문왕입니다. 문왕이 도대체 이런 말했죠. 세상에는 억울한 자가 대단히 많은데 왜 당신은 그토록 굿을 피우는가? 했더니 그때 이 변화가 그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예, 이거. 저는 바리자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옥을 돌이라고 하고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슬퍼서 우는 겁니다. 했더니 그때 이제 결국 옥감정사한테 두 명 잘못 그 한 자들은 징계를 내리고 결국은 나중에 제대로 한 자. 그래서 변화를 높이 사고 또 그 변화가 가져온 그 옥을 화시지벽이라고 해서 유명한 것이 됐죠. 가끔씩 겸허도 필요하고요. 멈춤에. 가끔은 리더는 뭐 여기 오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리더는 진퇴와 존망의 법칙을 알고요. 그 다음에 나아갈 줄 알고 물러날 줄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족을 알면 치욕을 당할 수 없고 적합함을 알고 멈추면 위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리더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도와 권도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왔는데 우리가 가끔씩 정도란 얘기 많이 하죠. 바른도. 그러나 세상은 바른도에 의해서만 갈 수는 없습니다.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로 권도죠. 예. 그렇죠. 권도. 그래서 권도는 권모술수가 있는 도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대체하는 유연한 리더의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권도에 신경을 쓰고요. 바로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을 바라면서도 방법을 싫어하고 위태로워지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위태롭게 되는 방법을 좋아하는 것이다. 즉 해답은 가까운 데 있는데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리더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바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끔 명분론에 휩싸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전략과 권모술수도 부리고 그러나 도덕과 겸허, 그 다음에 결국은 또 하나는 세상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더는 결국은 민심을 천심으로 삼았던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상충되는 면도 있지만 결국 이런 것들을 권도로서 유연하게 대응할 때 모든 것들이 잘 되지 않을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EBS FM 고전 콘서트 우리 김원준 교수님의 고전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두 번째 강연 청해 들었습니다. 지금 강의를 얼마나 잘 들으셨는지 확인하는 의미에서 네. 다시 한번 또 방청객 퀴즈 한번 내주셔야죠.
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선물 꼭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양손 가득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 드릴게요.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탕왕과 이윤의 만남에서요. 이윤이 탕왕에게 진언을 하기 위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저기 저분이 제일 먼저 들으셨어요.
네. 이건 요리입니까?
정답. 근데 아니 네. 요리가 몇 번이라고 말했어요?
몇 번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아 여기 있군요.
여기 있군요. 예. 그럼 몇 번? 아 복식으로 이렇게 1번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선물을 드릴 수밖에 없네. 예,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구월동에 사는 김미정입니다.
네, 강연 듣고 뭐 이렇게 가슴 깊이 이거는 좀 새겨놔야겠다 하는 거 있으세요?
아, 제가 집에서도 고전을 잘 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지금 이 김원준 교수님 책도 봤는데 너무 좋아서 왔는데 고전을 읽고 이게 이제 제가 말로 표현을 다 못하지만 이게 제 이미 제 삶의 지혜로 이렇게 나올 때 네. 이게 생활일 때 너무 즐거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사성어 역사문화사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BS FM 고전 읽기 공개 방송 고전 콘서트.
네, 이렇게 해서 고전 콘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네.
해야죠. 마무리 시간 됐습니다. 네. 밖에 나오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떠셨어요, 선배님은?
아, 저도 정말 이렇게 송도에 와서 여러분들 직접 만나 뵙고 얘기 나누고 네. 좋은 시간 가져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미투입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정말 잘 왔다. 오늘 후회 안 한다는 분들은 박수와 함성으로 소리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역시
인천 송도 트라이벌까지 직접 와주신 방청객 여러분, 고정원 읽기를 사랑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고전 콘서트를 도와주신 인천광역시와 트라이벌 측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이렇게 곁에서 늘 묵묵히 함께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응원과 격려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고전 읽기 정말 행복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 안전하게 돌아가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혜은이 씨의 무대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BS 고전 콘서트 지금까지 명로진
권진영이었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마무리 끝 인사 오늘은 여러분 같이 해주세요.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혜은 씨입니다.